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거듭난 자, 어떻게 거듭나냐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거룩한 삶,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좀 더 이게 본질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십니다. 1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악독, 이 속에 서 있는 악한 생각들, 악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모든 기만과, 기만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 외식은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거죠. 위선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러한 행위들, 그들의 모습들이 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쉽게 말해서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못 봐주는 거, 질투 시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뒤에서, 남이 없는 뒤에서, 등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관계성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만 이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파괴하는 죄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절에 나와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를 세우느냐, 공동체를 파괴하느냐의 그 정도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언급되어져 있는 이 모습들이 이런 죄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이런 관계적인 파괴하는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완전히 제거해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라 근절한다는 것은 결국 회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가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만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죄와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때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측면의 죄가 하말티아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역에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관역을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원어적인 의미에서 죄입니다. 그 관역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는 그 관역,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의로운 자가 없다.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부정적인 권면을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첫 번째 무엇이 죄인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먼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애통하는 자. 애통이 왜 애통하냐 하면 내가 슬픈 일이 있어 애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것 구원이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권면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죄에 대해서 열거한 다음에 이것들을 근절하고 버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자 이제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이 갓난아기는 그냥 베이비가 아니라 인펀트입니다. 인펀트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베이비들이죠. 그런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 신령한 전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pure spiritual 신령의 spiritual milk라고 되어 있습니다. pure spiritual milk.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무엇을 삼아요? 젖을 삼아합니다. 엄마의 그 젖을 삼아하고 아니면 모유를 주지 못하는 사람은 우유를 주죠. 그러니까 우유를 삼아하는 것이 갓난아기의 특징이고 그 가지고 그 갓난아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들은 무엇을 해도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갓난아기가 올인하고 갓난아기가 찾는 게 뭐냐면은 모유예요. 젖입니다. 우유입니다. 왜냐하면 젖 우유를 먹는 것이 그것이 갓난아기에는 그것이 음식입니다. 생존입니다. 그 우유를 먹지 않으면 젖을 먹지 않으면 갓난아기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 막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웁니다. 막 땡깡을 쓰고 막 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갓난아기 모든 걸 동원해서 막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우유 모유를 달라고 막 울고 떼쓰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본능이 뭡니까? 신자의 본능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본능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spiritual milk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한 우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그 우유 말씀의 신령한 우유가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같이 순정한 신령한 젖 그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흔하게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지 구원 받았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제가 말씀드린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장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계속 믿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구원은 온전을 완성을 위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프로그레시브한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믿는 자들을 성장시켜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정말 안다라면 맛보았다면 더욱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갓난아의 아기가 신령한 젖을 엄마로부터 사모하듯이 우리 신자는 신령한 젖인 이거는 그냥 젖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젖이죠. 그러니까 신령 영적인 젖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은혜를 맛보면 더욱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꼭 사모하시면서 더욱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은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어떤 나이에 되었다고 우리가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죽는 그 순간까지 성장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여기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은 누군가,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5절서부터 4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산돌이라고 합니다.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이 산돌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돌이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서 있는 돌은 다 죽어있습니다.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living stone이라고 합니다. 생명력을 주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자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되는 것은 이것은 신령한 집은 유기적 연합체. 그러니까 이것은 산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우리도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연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세요. Spiritual house. 저도 신령한 집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령한 집이에요. 그것이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집을 세우는 데서 돌을 이름 세웁니다. 돌을 갖다가 박아서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돌로 인해서 신령한 집으로 돌로 인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 산돌이 뭐냐면 신령한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산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산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산돌이 된 거예요. 산돌이 됐고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사장입니다. 산돌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산돌인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누굽니까? 왜 그런 돌이 필요하냐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씌우니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 돌, 산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대 시대 그런 집을 세울 때는 이 모퉁이 돌은 끝에 모퉁이 돌을 그 코너에다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모퉁이에다가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이 하는 일이 이쪽이 주춧돌 같은 건데 모퉁이 돌이 각 기둥에서 기둥을 연결시킵니다. 그 모퉁이 돌을 만약에 빼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돌 기둥이 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또 다른 기둥을 세우고 그 돌로 인해서 다른 기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물 그 고대 그 건축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모퉁이 돌이 바로 하는 역할은 다른 건물들을 하나의 건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할 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돌같이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하신 사역이 없었다면 구속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산돌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거룩한 제사장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도 먼저 이걸 얘기할 텐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Royal Priesthood. 그러니까 왕같다라는 말은 왕같은 권위를 가졌다. 당당하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합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죄를 졌을 때 타인의 죄를 졌을 때 그 타인의 죄를 놓고 제사를 각을 뜨고 그 제물 그 애니멀을 그 짐승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죠. 드릴 때. 그러니까 그것도 대속죄일 때 그 보통 제사장 못 들어가고요. 그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말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속죄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걸 대속할 수 있는 그 권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 보이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서 산돌같은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다이렉트리 직접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지 거룩한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능을 우리한테 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연히 우리는 거룩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목사도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선지자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듣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사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아요. 이미 쓰여져 있는 주신 말씀을 자기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지 선포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받아서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룩한 선지자는 왕 같은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개념은 이 신학시대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나가는 거고 저도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배 드리는 개신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우리 카톨릭 신자들 어때요? 카톨릭 신자들 만약에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 미사를 드리죠. 미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드린 거랑 다른 것이 그 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죄에 대한 문제는 카톨릭 신부한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고백,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 예수님의 대속 중보자 역할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다, 대속자다,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직접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신부한테 가서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모든 성도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거 낱낱이 다 신부한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저한테 낱낱이 고백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짓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이 건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신령한 집을 이루고 있는 그 돌들이 바로 우리 산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령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너희는 뭐 내 안에 거하라. 아,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것은 서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산돌이 예수님이 산돌인데 우리도 산돌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전엔 인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드려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분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구약을 설명합니다. 구약을 설명해서 이제 시편, 이사야 시편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억. 여기서 6절에 더 나와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기억 니은 대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건 또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이 보배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 예수님의 돌이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되어서 구원을 주는 그런 보배 너희에게는 보배가 되어지고 보배가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결국 걸려 넘어지는 스텀블링 블록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결국 그것이 그냥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이게 긍정적인 면이 되지만 또한 부정적인 면이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스텀블링 블록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준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스텀블링 블록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퉁이 돌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이 그런 면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 빌딩을 세워서 이것이 이렇게 성장하고 한 집으로 만들고 신령한 집이 돼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모퉁이 돌을 믿으니까 완강히 거부하니까 그 모퉁이 돌을 믿지 않으니까 그 모퉁이 돌에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보퉁이 돌이 그 모퉁이 돌이 그들을 결국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 거부하기 때문에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순종은 뭐냐 하면 믿는 것과 동격으로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을 자로 택해주셨고 정해주셨고 믿지 않은 걸려 넘어질 자는 걸려 넘어질 자로 또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교리와 연결되고 예정론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유일한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왜 다 택해 주셔서 다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앞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죠. 왜냐하면 다 구원해 주실 다 어차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하늘에서 그냥 선언해 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세상에 죄라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회개라는 게 없어져요. 순종이라는 게 없어져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순종이 있고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어차피 다 구원해 주시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결국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죄를 짓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짓는 자로 만들으셨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죄 조성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로 만드신 분이 아니다. 죄는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의 죄가, 인간이 불순종했을 때 죄가 들어왔듯이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전 인류가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몇몇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한다면은 내가 행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같은 일도 탕자 같은 이도 돌아오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살인자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자기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도 같은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택했다, 이렇게 정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택했다기보다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정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이 다음 절이라는 거예요. 9절, 그러나. 이 그러나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를, 불순종하는 자들, 멸망할 자로 그들을 정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된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당당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직접 누구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만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거룩한 나라의 한 공동체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이제는 내가 나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타이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용되어졌던, 그들에게 선포했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되면, 이것은 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만 빼놓고 다 뭐냐면은 거룩한 택하신 독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던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혈통적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족속이 된 우리, 여러분과 우리가 혈통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출두한 우리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거듭난 자라면, 예수님,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이죠? 믿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고 그런 타이틀과 정체성을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이유, 목적, 이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라는 것은 사망 권세, 죄악 가운데에서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깜깜한 데서 이게 진리인지 이게 진리가 아닌지,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족속이 되었어요. 그런 그 이유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 속에서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덕,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아름다운 빛, 그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 구원받은 자로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가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서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가 자로 하나님의 이끌어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돌 같은 산돌이신 예수님, 그 산돌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 접붙여 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돌로서, 산돌로서, 거룩한 집을 지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하고 왜 우리들만 구원 받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평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왜 저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빛에 거하면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삶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놀라운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빛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